여러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화요일 아침이요?
네, 출근길 지하철에 서서 막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지난달 가드값이 조금 모자라다는 알림이 떠서 되게 익숙하게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비대면으로 소액 대출을 받는 거죠.
일상적인 풍경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이직을 고민하면서 구직 사이트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공고를 막 스크롤하고요. 퇴근길에는 내일 당장 쓸 휴지나 생수를 이커머스 앱으로 주문합니다.
네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거친 이 모든 생존의 과정이 있잖아요. 돈을 빌리고 일자리를 구하고 물건을 사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단 한 명의 진짜 사람과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완전히 기계나 시스템하고만 소통했죠.
맞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비인격적인 기관이나 알고리즘에 우리의 필요를 의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이 모든 삶의 필수 조건들을 오직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의 호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사회에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일상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와, 그거 아마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엄청나게 거대한 사회적 체스판 위에서 살아가는 기분일 겁니다.
체스판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누구한테 인사를 건네야 하는지, 또 내가 누구한테 빚을 지고 있고 반대로 누구한테 호의를 미리 베풀어둬야 하는지 이런 걸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해야 하니까요.
오우, 상상만 해도 너무 피곤해요. 한데요?
엄청 피곤하겠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 누구도 나를 쉽게 버릴 수 없는 지독하게 끈끈한 삶이 펼쳐지기도 할 겁니다.
하긴 서버 얼얽혀 있으니까요. 바로 그 끈끈하고 복잡한 세계가 오늘 우리가 떠날 심층 탐구의 목적지입니다.
기대되네요.
오늘은 데이비드 드실바 박사님의 신약성서 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를 좀 살펴볼 건데요. 1세기 지중해 사회를 지탱했던 절대주님 물리법칙, 그러니까 후원과 후회의 문화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그냥 고대사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 자체를 팍 높여줄 겁니다.
해상도를 높여준다.
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특히 종교나 도덕적인 맥락에서 약간 맹목적으로 쓰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의 진짜 기원,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날것 그대로의 사회 작동 원리를 해체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속한 문화권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기술을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하다.
맞아요. 인맥이 전부다. 이런 말 자주 하죠.
네네. 근데 이런 말 하면 10중 8구 불공정하다고 비판을 받잖아요. 막 인맥으로 자리를 꿰차거나 특혜를 받는 낙하산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근데 드실바 박사님 자료를 보니까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인맥은 이런 불공정의 상징이 아니더라고요.
네, 불공정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유일한 운영체제, 그러니까 OS였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 시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해지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1세기에 되게 저명한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그걸 다시 돌려받는 행위 자체를 가리켜서 인간사회를 하나로 묶는 주된 끈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주된 끈이요? 하긴 오늘날처럼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거나 은행이 신용대출을 척척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전무했던 시절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빵을 세는 정도의 익명거래가 아니라면 뭐 땅을 임대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법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 무조건 나보다 자원과 권력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후원자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 후원자의 사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 설명을 딱 들으니까 영화 대부의 엄청 유명한 오프닝 장면이 떠오르네요.
아, 그 결혼식 장면이요?
네네. 돈 콜레온의 딸 결혼식 날에 동네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마피아 보스한테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부패한 경찰이나 법원이 해결을 못해주니까 이 거대한 후원자인 보스한테 의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때 보스가 되게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기꺼이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언젠가 나도 자네의 도움이 필요할 날이 오겠지? 이러면서요. 근데 여기서 약간 비판적인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거죠?
이 고대의 후원 시스템이라는 게 뭐 세련된 말로 포장을 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냥 권력자의 마피아식 뇌물구조나 좀 억압적인 계급사회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 마피아 비유를 조금만 더 밀고 나가볼까요?
마피아는 국가의 공적인 시스템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곳에 기생하면서 법을 우회하는 암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불법적인 존재죠.
근데 1세기에는 애초에 의존할 공적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 시스템 자체가요?
네. 후원자가 곧 법이고 복지였던 거죠. 불황 권력을 가진 후원자가 수혜자한테 물질적인 도움이나 법적 보호를 딱 제공하면 돈이 없는 수혜자는 도대체 뭘로 갚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나요?
뭐 육체적 노동이나 투표권을 바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판입니다. 수혜자는 그 광장이나 식사자리 같은 데서 후원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칭송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 입소문을 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원자의 사회적 명예랑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뇌물이나 일방적인 착취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생존을 위한 자원과 사회적인 충성이 교환되는 철저하게 상호 의존적인 의무의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와, 엄청 흥미롭네요. 자원이 곧장 명예로 치환되고 그 명예가 다시 권력으로 굳어지는 구조군요.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권력자보다 더 시선을 뺏긴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요?
바로 중개인, 즉 브로커입니다.
아, 브로커 중요하죠.
내가 굳이 곳간에 쌀이 많은 부자가 아니어도 그 부잣집 방문을 열 수 있는 접근권, 그 연결고리 자체만으로도 막강한 권력이 생겼다는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접근성이 곧 최고의 자본이 되는 지점이죠. 그 로마 시대 총독 중에 플리니 아는 사람이 남긴 편지들을 보면 이 브로커의 역할이 아주 생생하게 나옵니다.
오, 어떤 내용인가요?
플리니가 비록 변방의 총독이긴 했지만 그 사람한테 있는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트라이아누스 황제한테 언제든지 다이렉트로 편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황제랑 직통 한 라인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플리니가 이 엄청난 접근 권한을 써서 자기 개인 안마사한테 로마 시민권을 하사해달라고 황제에게 부탁을 했고 실제로 그걸 성사시켰습니다.
세상에. 일개 안마사가 로마 황제한테 메시지를 보낼 방법은 절대 없으니까 중간에서 플리니가 완벽한 브로커 역할을 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문학작품에서도 되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을 보면 크레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네, 크레온.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었는데도 오이디푸스 왕의 귀를 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베 시민들이 왕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크레온을 찾아가서 쫙 줄을 섰어요.
맞아요. 권력의 중심부랑 연결될 수 있는 링크 자체가 완벽하게 사회적 화폐로 기능하는 모습이죠. 뭐 현대의 로비스트나 네트워킹의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긴 지금이랑 다를 게 없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거대한 상호작용이 황제나 총독 같은 최상위 엘리트들 사이에서만 벌어진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도요?
네, 일반 서민들이나 동등한 계급 사이에서도 이 호혜의 법칙이 사회 구석구석을 아주 촘촘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동등한 계급이라고 하시니까 권력자들의 우정 이야기가 떡 떠오르네요. 그 성서에 나오는 빌라도랑 헤롯 안티파스 관계 말이에요.
아, 되게 유명한 사례죠.
이 두 사람이 원래 서로 권할권 두고 다투는 되게 껄끄러운 적대 관계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서로 막 권한을 양보하더니 친구가 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우정은 친구랑 막 떡볶이 나눠 먹으면서 속마음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인 교류죠.
네네. 근데 1세기의 정치적 언어로서 친구는 전혀 질감이 달랐나 봐요.
맞습니다.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친구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교류보다는 다분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계약 관계에 가까웠어요.
계약 관계요?
네. 대등한 위치에 있는 두 권력자가 상호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기로 합의하는 일종의 동맹 관계였던 거죠.
아, 서로 윈윈하자는 합의군요.
그렇죠. 빌라도가 먼저 재판권을 헤롯한테 넘겨주면서 호의를 베풀었고 헤롯이 또 그걸 존중하면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적대적인 경쟁을 멈추고 든든한 정치적 파트너, 그러니까 그 당시 언어로 친구가 된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면 시선을 엘리트 정치인들에서 벗어나서 당장 내일 먹을 빵을 걱정해야 했던 평범한 농부들한테로 한번 돌려보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규칙이 통했나요?
그럼요.
제가 보니까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의 조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웃한테 씨앗을 빌리면 갚을 때는 무조건 이자를 두둑하게 쳐서 빌린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솔직히 현대인 시각에서 보면 너무 잔인하게 들리거든요. 가난한 농부한테 이자까지 내라는 건 완전 고리대금업 같은 압박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당시 농부들의 생존 환경을 이해하면 그 조언이 오히려 매우 현실적이고 따뜻한 생존 전략이었어요.
따뜻한 전략이요? 이자를 바치는 게요?
네. 고대 농촌은 막 가뭄이나 병충해 같은 재난이 닥치면 진짜 피할 곳이 없었거든요. 오늘날처럼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흉년 들면 그냥 온 가족이 굶어 죽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웃한테 받은 호의를 이자까지 쳐서 넉넉하게 갚아주는 행위가 단순한 금전적 손해가 아니라 나는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언제든 호의를 돌려줄 능력이 있는 사람 이라는 사회적 평판을 저축해두는 과정이었던 거죠.
아, 평판 저축.
네. 그래야 다음 흉년이 찾아왔을 때 또다시 그 이웃의 곡창문을 두드릴 자격이 생기니까요.
아, 그러니까 돈 벌려고 이자를 뜯어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쌓아두는 보험료 같은 거였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넉넉하게 못 갚으면 그냥 짠돌이라고 욕먹는 게 아니라 마을의 생존 안전망에서 영원히 쫓겨나는 사회적 사형 선고였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아, 여기서 들실바 박사님이 구분해 주신 두 가지 후원 형태가 딱 떠오르네요. 공공의 은인하고 개인적 후원자의 차이점. 이거 우리의 뇌관을 건드리더라고요.
네, 그 둘은 확실히 다릅니다. 광장에 분수대를 지어주는 거랑 내 아들의 빚을 갚아주는 게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에베소 같은 고대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거부가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도시 한복판에 되게 화려한 대리석 분수대나 목욕탕을 지어서 기증을 합니다.
오, 통 큰 기부네요.
그러면 시민들이 칭송의 비석도 세워지고 하겠지만 어느 시민 한 명도 그 거부한테 아,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깊은 빚을 졌다 이렇게 느끼진 않아요.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공공의 호의니까요.
그렇죠. 나 혼자 쓰라고 지어진 건 아니니까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그 거부가 특정 가난한 이웃을 딱 찍어서 그 집 딸을 위해 거액의 결혼 지참금을 대신 내줬다.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바로 1대1 채무 관계가 돼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점은 뭔지 아세요? 이 사적인 은혜는 단순히 돈을 갚는다고 탁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 그럼요.
대대손손 상속이 됩니다.
고대 문헌들을 보면 아버지가 진 은혜는 아들이 기꺼이 대신 갚아야 한다. 이런 훈계가 무수히 등장하거든요.
세대를 뛰어넘는 거군요.
네. 세대를 뛰어넘어서 아주 무겁고 끈끈한 충성의 사슬이 만들어지는 거죠.
와,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이거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솔직히 숨이 턱턱 막힙니다.
현대인들은 질색할 시스템이죠.
그러니까요. 대를 이어서 갚아야 하는 빚과 의무라니 감수성으로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어떠한 제도적인 보호막도 없던 거친 고대 사회에서는 이 거미줄처럼 얽힌 인맥과 사슬이 나를 보호해주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갑옷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옷이라는 비유 참 좋네요. 그런데 이 거대한 사회적 거미줄을 인간 세상에만 놔두지 말고 한번 하늘로 시선을 올려보면 훨씬 더 놀라운 메커니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이요? 신의 영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세기 사람들은 인간 세상의 이 철저한 호혜의 법칙을 자신들의 종교관이랑 우주관에 고스란히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어요. 땅의 규칙이 곧 하늘의 규칙이었던 셈이죠.
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들조차도 결국 이 거대한 후원 시스템에 꼭대기에 앉아있는 궁극적인 슈퍼 후원자로 봤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벽한 슈퍼 후원자죠.
아까 저희가 중개인 브로커 이야기 했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도 이 다리를 놔줄 브로커가 분명 필요했을 텐데 제가 제사장을 뜻하는 라틴어 어원을 알고 나서 진짜 퍼즐이 싹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로마의 제사장을 부르는 라틴어 폰티펙스 말씀이시군요.
네네, 폰티펙스. 이게 직역하면 말 그대로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진짜 노골적이네요.
그렇죠. 인간 세계의 나약한 수혜자들은 감히 저 높은 하늘의 위대한 후원자인 신한테 직접 다가갈 엄두를 못 내니까 제사장이 딱 중간에 서서 다리를 놔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인간들의 간절한 기도나 비싼 재물을 신한테 대신 쫙 올려보내고 그 대가로 신의 축복이나 비를 인간 세상으로 끌어내리는 영적인 브로커였던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근데 이 궁극의 브로커 자리를 나중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로마 황제라 독차지하는 역사적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네, 황제 숭배 현상이죠.
특히 아우구스투스 황제 숭배가 엄청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끝없는 내전을 끝내고 지중해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잖아요. 근데 그 대가로 사람들이 막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전 솔직히 이게 그냥 제국주의 시대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오만함 아니면 대중을 향한 세뇌 작업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현대의 정치적인 렌즈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당대의 그 호혜적인 렌즈를 끼고 보면 완전히 다르게 읽혀요.
어떻게 다른가요?
아우구스투스가 지중해 세계에 선사한 평화라는 선물은 그냥 뭐 일반적인 권력자가 줄 수 있는 수준의 호의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거였어요.
하긴 대전이 끝났으니까요.
네. 그건 오직 신만이 베풀 수 있는 엄청난 기적 같은 선물이었던 거죠. 자, 그럼 상호 교환의 원칙에 따라서 우주 질서를 유지하려면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갚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거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감사를 돌려줘야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칭송비 세우고 충성 맹세하는 정도로는 그 엄청난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황제한테 갚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땅한 대가는 오직 신에게 바치는 예배와 신전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라는 건 권력자의 일방적인 억압이라기보다는 받은 은혜의 크기에 비례해서 꼭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고대인들의 철저한 호혜적 강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최종 진화 형태가 종교적 숭배라니 진짜 대단합니다. 이쯤에서 종교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라틴어 격언 하나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격언이죠?
우리가 보통 고대의 이방 종교들을 평가조라 할 때 이런 말 쓰잖아요. 도 우트 데스.
아, 도 데스.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주도록 내가 먼저 준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신한테 먼저 재물을 바치면 신이 나한테 뭘 주겠지 하는 약간 얄팍한 거래나 선불 뇌물 같은 걸로 치부하잖아요.
네, 주로 그렇게들 비판하죠.
근데 실제 기록들을 보면 오히려 도 쿠야 데디스티라는 동기가 지배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이 두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자인 도 우트 데스는 내 이익을 위해서 신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좀 이기적인 태도죠. 근데 후자인 도 쿠야 데디스티는 네가 주었기에 내가 준다라는 뜻입니다.
아, 순서가 다르네요.
그렇죠. 당신이 나에게 이미 생명도 주시고 비도 주셨으니까 내가 마땅히 감사의 재물을 바칩니다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와,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고대 종교의 핵심은 신하고 딜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존재라는 걸 신 앞에 끊임없이 증명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내가 배은망덕한 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신의 보호망 안에 계속 머물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심층탐구의 가장 극적이고 흥미로운 언어적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무심코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계속 쓰고 있죠.
사실 현대사회에서 은혜라고 하면 무조건 교회나 성당 같은 거룩한 종교적 공간이나 신학적인 교리만 떠오르잖아요. 지극히 형이상학적인 단어죠. 근데 1세기 지중해 길거리에서는 이 은혜, 즉 그리스어로 타리스가 철저하게 세속적인 단어였다면서요?
네, 완전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와, 진짜요?
기독교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고도의 신학적인 언어로 승화시키기 훨씬 전에는 그냥 시장 바닥이나 정치인들 협상 테이블 혹은 이웃집 담벼락 너머로 매일같이 쓰이던 완전 실용적인 단어였어요.
대박이네요.
이 후원과 호혜 시스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였던 거죠. 이 카리스는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무려 세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세 가지 얼굴이요?
첫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돕고자 하는 후원자의 관용. 둘째는 그 관용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구체적인 선물 그 자체.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선물을 받은 수혜자가 마땅히 돌려줘야 할 감사와 응답입니다.
세 개가 하나로 묶여 있군요.
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카리스라는 개념은 그 즉시 무너져 내립니다.
어쩐지 세네카가 이 카리스의 본질을 설명하려고든 비유가 너무 시각적이고 아름답더라고요. 세 명의 은혜의 여신 조각상이요.
아, Three Graces 비유 참 좋죠.
네네. 세 여신이 손에 손을 꽉 맞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막 춤을 추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한 여신이 선물을 딱 건네면 두 번째 여신이 그걸 기쁘게 받고 세 번째 여신이 넘치는 기쁨으로 최초의 여신한테 다시 보답을 건네면서 이 춤이 끝없이 순환하는 거예요.
바로 그 춤의 순환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세네카는 이 여신들의 춤이 상징하는 순서, 그러니까 주기, 기쁘게 받기, 마땅히 갚기, 줌의 어느 하나라도 삐걱거리거나 멈춰버리면 은혜의 아름다움은 그 즉시 파괴된다고 엄청나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라도 멈추면 파괴된다고요?
네. 누군가 귀한 호의를 받았는데도 잎싹 닦고 모른 척한다. 고대어로는 이걸 아카리스티아, 즉 은혜 없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카리스티아.
이거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벼운 무례함 정도가 아니에요. 여신들의 신성한 춤을 완전 망쳐버리고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끔찍한 범죄이자 신성모독으로 간주됐습니다.
신성모독까지요? 근데 여기서 약간 자연스럽게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어요.
네, 말씀하시죠.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철저하게 무조건 갚아야 하는 거라면 애초에 호의를 베푸는 후원자도 뭐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다 대가를 계산하고 베푸는 거 아닌가요? 현대 기준으로 보면 그건 관용이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이자를 쏠쏠하게 노린 은밀한 투자 계약서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 지점에서 바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당시에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질적 대가나 즉각적인 명성을 노리고 베푸는 얄팍한 후원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역시 있었군요.
벤시라라는 지혜문학 저자가 이런 속물적인 후원자를 아주 신랄하게 풍자한 기록이 있죠. 이 사람들은 남을 조금 도와주고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확성기 되고 막 떠드는 거예요.
생생을 엄청 내는 거네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빚을 상기시키는 부류죠. 근데 당대의 지식인들이나 도덕주의자들은 이런 태도를 천박하다고 몹시 경멸했습니다.
아, 진짜 훌륭한 후원자는 물질적인 반대급부나 그런 천박한 명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바라고 자기 돈을 쓴 건가요?
진정한 후원자는 상대방이 이걸 금전으로 갚을 수 있냐 없냐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수혜자가 감사할 줄 아는 덕성을 지녔는가를 되게 까다롭게 평가했죠.
덕성을 평가한다고요?
네. 이 사람이 은혜의 춤에 기꺼이 동참해서 끝까지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인격자인가, 이게 투자의 유일한 기준이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이 감사할 줄 아는 평판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금융 신용 등급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와, 감사의 신용 등급.
네. 크레딧 스코어의 인셈이죠.
내 신용 점수가 높아야 은행에서 대출이 빵빵하게 나오듯이 고대에는 내가 빚을 잘 갚고 후원자한테 끝까지 충성한다는 그 평판이 1등급이어야만 생존을 위한 호의를 기대할 수 있었군요.
아주 정확합니다.
아, 이 맥락에서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세네카의 가르침이랑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 사이에 그 엄청난 철학적 교차점이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아, 그 부분 정말 흥미롭죠. 세네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되게 극진적인 조언을 남겨요.
어떤 조언이죠?
때로는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나 심지어 악인한테까지 호의를 베풀라는 겁니다.
악인한테까지요? 왜요?
논리가 기가 막혀요. 우주를 주관하는 신들의 바라,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 모두에게 아주 공평하게 태양을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지 않느냐는 거죠.
오, 웬일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논리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이랑 완벽하게 공명합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들어보셨죠?
네, 엄청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최고의 관용이라는 건 수혜자의 조건이나 반응조차 초월해서 그냥 거침없이 베푸는 것. 즉, 궁극적인 후원자인 신의 품성을 인간이 모방해야 한다는 엄청나게 거대한 철학적 도약인 셈입니다.
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신의 관용을 모방한다. 진짜 숭고한 도덕적 성취네요. 근데 사실 현실의 그 흙먼지 펄펄 날리는 정치판에서는 이 충성과 의무의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역이용해서 살아남은 곰모술수의 달인도 존재했잖아요.
아, 누군지 알 것 같네요. 헤롯 대왕 말씀이시죠?
네,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성서에서는 베들레헴 아기들 학살한 잔혹한 폭군으로만 나오는데 로마 정치판에서 헤롯이 보여준 첫 해석을 보니까 이거 완전 호의 시스템을 해킹한 수준이더라고요.
아마 역사가 기록한 가장 드라마틱한 위기 탈출곡 중 하나일 겁니다. 헤롯은 당시 로마의 엄청난 실력자였던 마르크스 안토니우스의 철저하고 아주 충실한 수혜자였어요.
안토니우스 라인을 탔군요.
네. 근데 후원자인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훗날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랑 거대한 내전을 벌이다가 패배해서 자결하고 맙니다.
그럼 헤롯 목숨도 완전 바람 앞에 등불이네요. 적장이 최측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헤롯이 도망을 치는 대신에 승리자인 옥타비아누스 앞에 제 발로 딱 걸어나가서 엄청나게 당당하게 배팅을 합니다.
와, 뭐라고요?
나는 내 후원자 안토니우스가 몰락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고 내 모든 자원을 바쳐 충성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논리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이랑 완벽하게 공명합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들어보셨죠?
네네, 엄청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최고의 관용이라는 건 수혜자의 조건이나 반응조차 초월해서 그냥 거침없이 베푸는 것. 즉, 궁극적인 후원자인 신의 품성을 인간이 모방해야 한다는 엄청나게 거대한 철학적 도약인 셈입니다.
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신의 관용을 모방한다. 진짜 숭고한 도덕적 성취네요. 근데 사실 현실의 그 흙먼지 펄펄 날리는 정치판에서는 이 충성과 의무의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역이용해서 살아남은 곰모술수의 달인도 존재했잖아요.
아, 누군지 알 것 같네요. 헤롯 대왕 말씀이시죠?
네,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성서에서는 베들레헴 아기들 학살한 잔혹한 폭군으로만 나오는데 로마 정치판에서 헤롯이 보여준 처세술을 보니까 이걸 완전 호의 시스템을 해킹한 수준이더라고요.
아마 역사가 기록한 가장 드라마틱한 위기 탈출극 중 하나일 겁니다. 헤롯은 당시 로마의 엄청난 실력자였던 마르크스 안토니우스의 철저하고 아주 충실한 수혜자였어요.
안토니우스 라인을 탔군요.
네. 근데 후원자인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훗날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랑 거대한 내전을 벌이다가 패배해서 자결하고 맙니다.
헉, 그럼 헤롯 목숨도 완전 바람 앞에 등불이네요. 적장의 최측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헤롯이 도망을 치는 대신에 승리자인 옥타비아누스 앞에 제 발로 딱 걸어 나가서 엄청나게 당당하게 배팅을 합니다.
와, 뭐라고요?
나는 내 후원자 안토니우스가 몰락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고 내 모든 자원을 바쳐 충성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논리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의 가르침이랑 완벽하게 공명합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들어보셨죠?
네네, 엄청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최고의 관용이라는 건 수혜자의 조건이나 반응조차 초월해서 그냥 거침없이 베푸는 것. 즉, 궁극적인 후원자인 신의 품성을 인간이 모방해야 한다는 엄청나게 거대한 철학적 도약인 셈입니다.
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신의 관용을 모방한다. 진짜 숭고한 도덕적 성취네요. 근데 사실 현실의 그 흙먼지 펄펄 날리는 정치판에서는 이 충성과 의무의 시스템을 기가 막히게 역이용해서 살아남은 곰모술수의 달인도 존재했잖아요.
아, 누군지 알 것 같네요. 헤롯 대왕 말씀이시죠?
네,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성서에서는 베들레헴 아기들 학살한 잔혹한 폭군으로만 나오는데 로마 정치판에서 헤롯이 보여준 처세술을 보니까 이건 완전 호의 시스템을 해킹한 수준이더라고요.
아마 역사가 기록한 가장 드라마틱한 위기 탈출극 중 하나일 겁니다. 헤롯은 당시 로마의 엄청난 실력자였던 마르크스 안토니우스의 철저하고 아주 충실한 수혜자였어요.
안토니우스 라인을 탔군요.
네. 근데 후원자인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훗날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랑 거대한 내전을 벌이다가 패배해서 자결하고 맙니다.
헉, 그럼 헤롯 목숨도 완전 바람 앞에 등불이네요. 적장의 최측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헤롯이 도망을 치는 대신에 승리자인 옥타비아누스 앞에 제 발로 딱 걸어 나가서 엄청나게 당당하게 배팅을 합니다.
와, 뭐라고요?
나는 내 후원자 안토니우스가 몰락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고 내 모든 자원을 바쳐 충성했다. 나는 은혜를 절대 저버리는 법이 없는 가장 확실한 수혜자다. 이 무거운 충성심을 이제 새로운 1인자인 당신을 위해 쓰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와, 적장 앞에서 나는 절대 배신 안 하는 최상위 1등급 클라이언트니까 내 신용등급을 매수해서 당신 자산으로 만들어라 하고 역제안을 날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담력이 엄청나죠.
놀랍게도 옥타비아누스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 철저한 호혜의 원칙을 인정하고 유대의 왕으로 계속 신임을 해줬고요.
네, 그만큼 그 호혜의 논리가 당대에 강력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세기 지중해 세계를 꽉 잡고 있던 거대한 규칙들을 쫙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지식들이 오늘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은혜와 의무, 그리고 끈끈한 사슬의 렌즈를 딱 끼고서 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성서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방인 백부장과 예수 이야기 말입니다.
아, 그 일화를 1세기 사회적 렌즈로 철저하게 해체해보면 이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던 전혀 다른 차원의 다이내믹이 쫙 펼쳐집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그 치유 능력 있는 예수의 호의가 너무 절실했어요. 그때 백부장이 직접 예수한테 막 다려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중간에 보냅니다.
내 사람을 보냈죠.
당시에 로마 군인이라는 신분이 유대인들한테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보면 백부장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보트는 막 로마 억압자 신분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 선지자한테 자기가 직접 쓱 나서기 껄끄러워서 미안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현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읽죠.
근데 오늘 배운 내용을 쫙 적용해보면 그는 가장 확실한 중개인, 즉 브로커를 쓴 겁니다. 기록을 보면 백부장이 평소에 유대인 마을을 위해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회당을 지어주는 엄청난 후원을 베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 입장에서는 평소에 잔뜩 지어둔 그 무거운 빚을 마침내 갚을 기회를 딱 잡은 거네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장로들은 백부장한테 진 빚을 상환하려고 기꺼이 그 훌륭한 브로커 역할을 자처갖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한테 다가가서 백부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잖아요.
아, 뭐라고 변호하죠?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으니 당신의 이 거대한 호의를 받을 충분한 자격과 아주 높은 사회적 신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의 등급을 확실하게 보증서 준 겁니다.
와, 그림이 완전 달라지네요. 근데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예수가 백부장 집으로 향하는 길에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백부장이 두 번째로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구제 수고하실 것 없이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밑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대사죠.
기독교인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보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막 맹목적인 신앙 고백의 결정체라고 엄청 칭송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듣던 그 뉘앙스가 완전히 확 뒤집히는 순간이죠. 이 대화의 심층부에는 믿음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피스티스의 고대적 의미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스티스요?
네, 오늘날 현대인들한테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사실이 진실이라고 마음속으로 깊이 동의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뜻하잖아요.
그렇죠. 굳게 믿는 마음이죠.
근데 1세기 지중해 사회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회적인 용어였어요.
사회적 용어요?
후원자와 수혜자가 맺은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권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의미했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한 그 피스티스는 그냥 심리적인 확신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꿰뚫어본 놀라운 통찰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속뜻은 이거네요. 나는 로마 군인으로서 권력과 명령이 어떻게 아래로 쫙 전달되는지 뾰저리게 아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후원자가 명령을 탁 내리면 그 아래 존재들은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질병과 생사를 주관하는 거대한 권력을 지닌 슈퍼 후원자이시니까 굳이 저희 집까지 걸어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 명령만 딱 내리시면 질병조차도 피스티스, 즉 복종할 것이라는 당신의 압도적인 신뢰성을 내가 전적으로 인정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선언을 한 생이네요.
와, 방금 그 해석이 진짜 정확히 핵심을 찔렀습니다. 예수가 그 이방인 백부장을 딱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즉 피스티스를 보지 못했다고 극찬을 한 이유가 있어요. 백부장이 그냥 기적을 바라는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태도를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이죠?
이 이반원 군인이 예수라는 존재가 지닌 궁극적인 권력의 메커니즘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권위를 향해서 당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사회적 신뢰와 예의, 즉 후원과 호혜의 언어로 딱 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냥 믿음이나 은혜처럼 너무 뻔하게 느껴지던 단어들 안에 이렇게 거칠고 생생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치열한 사회적 생존 투쟁이 담겨 있었다니요.
그게 바로 고대 배경을 공부하는 진짜 묘미죠.
자, 이제 시선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돌려보면서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날의 우리 삶이요.
현대인인 우리는 솔직히 누군가한테 신세 지는 거 극도로 두려워하고 꺼리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엄청 부담스러워하죠.
식사하고 커피 마실 때면 완전 이런 단위까지 깔끔하게 더치페이하고 좀 낯선 타인이랑 인간적으로 얽히는 그 피곤함을 피하려고 무인 키오스크나 배달앱의 익명성 뒤로 쏙 숨어버립니다.
저부터도 당장 그러니까요.
우리는 진짜 그 누구한테도 빚지지 않고 또 누구 간섭도 안 받는 완벽한 자립, 초개인화된 독립을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굳게 믿고 살고 있죠.
네, 그게 어쩌면 기술이 우리한테 선사한 최고의 안락함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고대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진실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진실이죠?
그 사람들은 빚지는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기꺼이 아주 깊은 빚을 지고 또 그 무거운 빚을 대를 이어 갚아나가는 복잡하고도 끈끈한 은혜의 춤 속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은혜의 춤 속으로요?
네. 그들은 그 피곤한 관계망 속에서 거친 세상을 버텨낼 의미를 찾았고 또 자신들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직조해냈던 거죠.
와, 빚이 곧 안전망이었다는 게 참 역설적이면서도 아름답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는 진짜 버튼 하나로 모든 피로를 순식간에 싹 해결할 수 있는 이 빠르고 효율적인 기경제의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일 아침에 우리를 연결해주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이랑 앱이 갑자기 먹통이 되고 현대적인 경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탁 멈춰버린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평소에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들이랑 쌓아둔 호의와 감사의 네트워크만으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에 딱 부닥친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앱이 주는 그 가벼운 편리함 그리고 얼매이지 않는 자유로 얻은 대가로 우리 삶과 사회를 가장 밑바닥에서 단단하게 지탱해주던 새 여신의 아름다운 춤을 영원히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아,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네,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